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형사재판이 28일 최후 변론으로 심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배심원단 12명이 29일 뉴욕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편결을 내기 위한 숙의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유죄 편결이 나올 경우 재판을 주재하는 후안 머천 판사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실제로 감옥에 보낼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는 투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4년형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머천 판사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 명령 중 하나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당시 후보가 선거에 불리한 소재를 틀어막으려고 성관계 상대인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한 뒤에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이 발생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에 유죄 또는 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입니다. 트럼프 당시 후보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씨는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넨 뒤에 그 돈을 변제받았다고 꾸준히 증언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 법률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8일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들이 이름을 바꿔서 영업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9일자에서 일부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교체 방식은 기업의 이름을 바꾸거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미국 내 파트너 회사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2월 미시간주에 설립된 아메리칸 라이다라는 회사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등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배후에는 중국 기반 업체 허사이 그룹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 허사이 그룹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허사이 그룹과 같은 규제 명단에 오른 중국 생명공학회사인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BGI 그룹의 한 계열사는 최근 기업 명칭에서 BGI를 삭제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드론 제조 업체인 DJI 테크놀로지는 미국에서 제품 사용이 광범위하게 금지되자 스타트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미국 내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미국 법인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대규모 공세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공세에 대한 미국의 개념은 지상의 여러 목표물들에 대한 일종의 조율된 작전 아래 오와 열을 맞춰 대형을 형성한 다수의 병력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28일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에 관련된 중국인 3명과 기업 3곳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국이 주거용 전산망에 대한 우회 침입용 악성 본넷인 911S5에 관련된 활동을 한 왕 윈허, 류 징핑, 정 옌니 씨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왕 씨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태국 소재 기업 3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에 한일 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의 원인이 신형 엔진의 결함 때문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서 새 엔진 완제품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6도,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일 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관여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국의 어떤 종류의 생산적인 역할도 환영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계속해서 그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will just speak for the United States and say that we have made clear, including in our direct engagement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5월 27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 condemn the DPRK's May 27th launch, which incorporated technologies that are virtually identical to those used in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지만 실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합참도 이날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 위치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 정찰 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한 개를 포착했다고 전했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 1차, 2차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후 올해 추가로 세 개의 정찰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첫 추가 발사 시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종류의 발사는 이전에도 목격했다며 이런 발사들은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these types of launches before. You know, they're destabilizing. We always coordinate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But I don't have any.
이어 우리는 언제나 영내 파트너와 조율하고 있다며 앞서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 발표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성명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및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지난 27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28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대화 재개를 일관되게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추가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s the attempted launch of another military satellit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탄도 군사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난 27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28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제 의무 무시는 계속해서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27일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주발사에 사용되는 기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이미 달성한 우려스러운 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28일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성토했습니다. 실패로 끝난 북한의 27일 위성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또 다른 사례며 불법적인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국제법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또 다른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영내와 세계의 안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도록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인 타이완 정부도 28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비록 위성 발사는 실패했지만 이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권위주의적 침략의 확대를 억제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개방, 안정,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회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은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합참도 27일 오늘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조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밤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 1,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후 올해 추가로 3개의 정찰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6개월 만에 추가 발사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이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의 원인이 신형 엔진의 결함 때문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서 새 엔진 완제품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기존보다 더 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의 엔진을 바꾼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have these engines, you would not switch to another propellant. No, you would not switch to another system.
슈무커 박사는 잘 작동하는 엔진이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 정찰위성 1호기의 우주궤도 진입을 성공시켰던 엔진을 6개월 만에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은 1단계 비행 중 공중폭발에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사흘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장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1호기는 다이메틸 하이드라진과 적연질산을 조합한 백두산 엔진을 탑재했는데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위성에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를 적용했다고 밝혀 새로운 엔진을 시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슈머커 박사는 새로운 엔진 개발에는 수년이 걸린다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새로운 엔진 완제품을 들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민헨 공대에서 5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독일 국방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엔 등의 자문을 해온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지난 8년에서 10년 동안 항상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으로 전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8 to 10 years, they always switch to a new and a new and a new system. Yeah, that's the question why.
슈머커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시스템 제공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며 러시아의 오래된 미사일 잉여분을 도입해 시험 비행하고 계속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도 이번 엔진은 이전에 실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just added another layer of risk. The only explanation is that they had bought the other engines too and now bought new engines, different engines because you wouldn't develop.
실러 박사는 지난 11월 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며 유일한 설명은 북한이 기존의 엔진도 구입했고 새로운 엔진도 구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여러 번 개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새로운 우주발사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러시아 원천 기술이 도입됐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후 북러 관계 개선과 무관한 전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기상실험과 비행실험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은 러시아 정부의 기술 지원이 없이도 새로운 우주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해 외국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기술 투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째로 들여갔고 북한의 자체 역량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엔진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시험한 것은 이전에 시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우주발사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are telling the truth, what they're testing is not the same type of space launch vehicle as what they've tested previously.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새롭고 더 큰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며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우주발사체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많이 개발해온 액체 산소와 케로신 조합 엔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능숙한 미사일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the acceleration in test rates when it comes to not only Korea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but also North Korean cruise missiles.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순항 미사일 실험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받는 대가의 큰 부분은 미사일 기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정말 걱정스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시각에 인근 상공에는 중국 민항기 최소 넉 대가 비행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기습 발사를 감행하면서 민간 여객기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시각 중국 여객기 한 대가 동창리 인근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 항공 소속의 NS-3322편은 북한의 발사 시각인 27일 오후 10시 44분경 발사 장소인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서쪽 약 80km 상공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중국 장춘을 출발해 항저우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발사가 이뤄진 시각 발사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약 2분 만에 공중 폭발한 로켓을 창밖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기와 발사 지점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북한은 발사 당일인 27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사 일정 대신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어느 한 시점에 쏘겠다고만 발표했고 결국 NS-3322편은 이 항로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구체적인 시간을 공개하고 주변 약 100km 지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이 누리호를 발사할 당시에도 관련 당국은 2시간 전부터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운행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항로에는 최소 3대의 민항기가 더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중국 여객기입니다. NS-3322편의 전진 방향 약 70km 앞에선 하얼빈을 출발해 항저우로 향하던 스촨항공 3U-3158편이 날고 있었습니다. 또 이보다 남쪽 방향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점에선 베이징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중국 국제항공 소속의 CA-981편과 얀타이발 인천행 산둥항공 여객기가 자리했습니다. 모두 로켓의 진행 방향 혹은 엔진의 낙하 예상 지점과 멀지 않은 곳입니다. 중국 민항기 4대가 북한의 로켓 진로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광대한 상공에서 항공기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충돌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조류 충돌 사고로도 추락 위험에 처하는 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이들 여객기 4대에 탑승한 승객 수백 명은 북한의 발사를 알지도 못한 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BOE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이 구체적인 발사 시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BOE는 플라이트 레이더 24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전 한반도 서해상에선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가 이뤄지기 약 90분 전인 27일 오후 9시 10분경 중국 칭다오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을 수차례 선회 비행했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1단 추진체의 낙하 예상 지점입니다. 전 세계의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위험을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족의 개념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은 28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주요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개발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으로 확산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자체 핵과 탄도미사일 증강을 추가하려는 북한의 도전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about the DPRK's defiance when it comes to pursuing its own nuclear and ballistic buildup?
터너 대사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협력은 사고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핵미사일의 확산 위험과 향후 군비 경쟁의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카밀 프티 프랑스 군축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북한의 확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war of aggression led by Russia against Ukraine.
러시아가 주도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2년째 유럽 전역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의 확산 위기는 우리의 비확산 및 군축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북한은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반발했습니다.
Mr. President, I ask the floor to categorically reject the absurd and provocative.
주영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제기하는 터무니없고 도발적인 비난을 전면적으로 배격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미국의 핵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촉발했으며 미국의 적대 행위, 군사적 공갈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가속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부정하려는 미국의 온갖 시도로부터 국가와 주민의 존엄 및 주권을 수호하고 개혁에 필요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군축회의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동족의 개념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일훈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남쪽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선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포함해 북한의 점점 커지는 핵 위협이 바로 우리가 영내 확장 억제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ever-growing nuclear threats, including its threat to preemptively use nuclear weapons on fellow Koreans in the South.
이어 북한의 이런 무모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에 비춰볼 때 이런 지적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북한의 주영철 참사관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은 자국의 국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nterest in engaging in a useless argument with the ROK because
주 참사관은 또 양측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닌 두 국가 간의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이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 인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한국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가 해외에서 금지된 물품을 조달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북한인 최철민을 제재했습니다. 최철민은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관여한 북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8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에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제재가 부과된 날짜는 5월 20일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인 최철민, 러시아인 알렉사이 부디네프, 중국인 한 대지안과 상하이 성장 국제 물류 유한 회사, 이다통 금속재료 유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관보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인 최철민이 앞서 2023년 6월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제재된 바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을 위해 또는 이를 대리해 행동한 혐의로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제2자연과학원도 13382호에 따라 자산과 이익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철민은 지난해 6월 부인 최은정과 함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비와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의 중국 사무소 대표로 북한 무기거래 당국, 중국 국적자 등과 협력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 조달했습니다. 또한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으로 파견하는 데에도 관여했고 이란인 고객을 위한 전자장비 구매를 위해 북한 측 관리들과 협력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철민이 또다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재 대상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의 미사일, 화학, 핵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 통제 물품, 대량살상 무기, 순항,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 서비스 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과 2006년부터는 각각 시리아와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안 마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대안 마련을 위한 최근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해오던 일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 시도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에 대한 거부권이 제재 체제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라면서 제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를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신할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사국 간 의견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간 견해 차이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진전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이달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일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 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ve 미국 노틀담 대학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도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미한일 3국이나 심지어 유엔 총회에 기반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interaction there, I think, is exploring a variety of areas that would go.
로페즈 교수는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 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도 전문가 패널과 대화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 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체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대사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전문가 그룹화를 조직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체 사멸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모든 유엔 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과 모든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조항이 포함된 2025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주 가결한 8,830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022조 분량의 전문에는 특히 인도태평양 영내 유사 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초안에는 없었던 조항이며 이전 법안에서도 포함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역내 공격적인 적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극한의 기상 위험에 직면하는 미군과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군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어도 한 차례 국가 차원의 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이 훈련에 군사 충돌 시 중국 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공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의 잊힌 영웅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 훈장인 명예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명예훈장은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윌리엄스 대령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을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되면서 훈장 수여 기간이 만료돼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회가 22일 전체 회의에서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하고 전문을 공개하기에 앞서 발표했던 초안에 담겼던 한반도 관련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상요격미사일 배치 장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법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미사일 유격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군사위가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주목한다면서 국방장관이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내년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들 나라 간 방위협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법안 요약본에서 한국과 관련해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에서 약 열흘 만에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앞 부두에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컨테이너가 등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5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15m인 이 선박은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모습입니다.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약 130m 길이로 놓였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BOE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에선 한 달에 약 한두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인 움직임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라진항에서 가장 최근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장면이 촬영된 건 약 12일 전인 지난 13일입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이날 발견된 컨테이너에 어떤 물품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선박을 이용한 무기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한 점은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들 선박이 실어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무기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북도 새벽에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함경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6도, 최고기온 15도에서 24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24도입니다. 안주, 남포,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는데요. 기온은 15도에서 23도, 신의주는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강 흐리고 14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3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모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5에서 22도, 용현 13도에서 23도, 개성 14도에서 24도, 사리원 16도에서 24도, 신계 13도에서 2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함흥, 신포, 해산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14도에서 22도, 신포 14도에서 19도, 해산 12도에서 22도, 장진 18도에서 19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장전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기온 16도에서 22도입니다. 장전은 16도에서 23도입니다. 청진 선봉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청진 13에서 16도, 선봉은 11에서 15도입니다. 끝으로 삼지연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 1에서 1.5m로 물결을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자유와 번영은 성공의 중요한 두 요인이라고 브라이언 니콜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And if you don't have political freedom, if you don't have economic freedom, if you don't feel that you and your family
니콜스 차관보는 당신이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면 또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번영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규칙한 이주, 범죄, 조직 범죄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스 차관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범죄 활동,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어려운 국가들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eading generator of irregular migrants in our region is Venezuela.
니콜스 차관보는 우리 지역에 불규칙한 이주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반구에 아마도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주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브라질과 같은 최전선주에 있지만 아르헨티나와 칠레만큼 멀리 있거나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쪽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히 희망이 없거나 기회가 부족하고 또 민주적인 공간 부족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카라과와 아이티, 그리고 멕시코와 중미 북부에서도 많은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니콜스 차관보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불규칙적인 이주를 중단하기 위해 이 지역의 20개국을 모은 문서인 2022년 로스앤젤레스 이주 보호 선언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It brings together new pathways for people to migrate legally, but also provides training for border officials.
니콜슨 차관부는 이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주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경 관리들에게 훈련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는 국가 간의 정보 협력을 통해 이주 미리국자들과 인신매매범들의 네트워크를 차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또 각국이 이주 인구를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설 마련을 돕는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그 지역 많은 국가들도 실제로 특정 분야에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자들이 합법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꽤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스 차관부는 민주적 자유의 증진과 경제적 번영은 우리의 노력의 중심이라며 이는 미주기구 헌장과 미주민주헌장 등 서반구 건국 문서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유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형사재판이 28일 최후 변론으로 심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배심원단 12명이 29일 뉴욕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평결을 내기 위한 수구의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르면 그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수도 있으나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재판을 주재하는 후안 머천 판사가 어떤 처벌을 내놓을지,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실제로 감옥에 보낼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투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4년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머천 판사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 명령 중에 하나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당시 후보가 선거에 불리한 소재를 틀어막으려고 성관계 상대인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한 뒤에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이 발생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에 유죄 또는 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입니다. 트럼프 당시 후보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씨는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넨 뒤에 그 돈을 변제받았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 법률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8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조슈아 스테인글래스 검사는 4시간 4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와 대선의 연관성을 부각해 유죄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토드 블렌치 변호사는 3시간여 동안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으로 부상한 코언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상의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들이 이름을 바꿔서 영업을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9일자에서 미국 내의 일부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브랜드 교체는 기업 이름을 바꾸거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미국 내 파트너 회사를 앞세우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2월 미시간주에 설립된 아메리칸 라이다라는 회사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자율 주행 등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그 배후에 중국 기반 업체인 허사이 그룹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허사이 그룹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허사이 그룹과 같은 규제 명단에 오른 중국 생명공학회사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BGI 그룹의 한 계열사는 최근 미국 내 한 기업 명칭에서 BGI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 테크놀로지는 미국에서 제품 사용이 광범위하게 금지되자 스타트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미국 내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미국 법인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의 한 보좌관은 문제 있는 중국 기업들의 규제를 과하는 수단으로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낼수록 이런 식으로 본래 모습을 감추는 움직임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은 대규모 공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공세에 대한 미국의 개념은 지상의 여러 목표물들에 대한 일종의 조율된 작전 아래 오와 열을 맞춰 대형을 형성한 다수의 병력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28일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에 관련된 중국인 3명과 기업 3곳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국이 주거용 전산망에 대한 우회 침입용 악성 본넷 911 S5를 만든 사람들을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